제44장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시간 1950년 3월 10일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설교자 니토생 이상수 형제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상수 형제님 나는 여전히 응당 이 형제님이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부담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말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지난 며칠 저녁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내 안에는 아주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님이 이 기간 동안 전하신 말씀에 대하여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하고 영적인 일에 대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마치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과 같아서 반드시 A, B, 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저께 저녁에 전하신 메시지의 서두에서 이 형제님은 말을 해낼 수 없으셨는데 실로 우리를 인하여 제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단순한 것부터 다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함. 나는 25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매우 철저했고 또한 역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서서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즉시 세상의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했지만 나는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 편에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실로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과거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자신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 다만 그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며 완전히 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를 막론하고 형제자매들은 다 우리의 말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참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는 두 노선이 있는데 첫 번째 노선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요 두 번째 노선은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이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노선으로 1장부터 좋지 않은 한 사람을 말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여 8장 28절에 이르렀을 때 최고봉 곧 영광을 얻는 데까지 이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두 번째의 노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하기 시작하여 사람에게까지 낮아지셔서 말씀하십니다. 체험으로 말한다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체험에 올라가지만 객관적인 진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막 자체로 말한다면 언약궤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나와서 바깥들의 제단에까지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체험할 때는 반드시 먼저 제단에서 시작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방면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과 정상적인 길은 바로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얻은 후에 구원의 체험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람은 얻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 편에까지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바로 사람이 먼저 자신 쪽에서부터 알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 흑암에서 더듬어 찾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이상과 계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도에 근거하여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본 후에 가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도 매우 확신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더듬어 찾아가는 것인데 한 면으로 걸으면서 한 면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쉽게 헛걸음을 하게 되며 때로는 같은 길을 맴돌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왔던 길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시.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나를 지옥과 죄악 등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34년 이전 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줄곧 내 안에 있는 죄, 사람을 판단하는 것, 질투하는 것, 성질을 내는 것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나는 큰 죄들에서 한번 구원받은 후 즉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매우 긴 시간 동안 줄곧 로마서 7장의 체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934년부터 나는 약간의 빛을 만졌고 1935년, 36년에는 더욱 많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이르러서는 점점 분명하고 투명하게 만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기간 동안에는 큰 해방을 맛보고 기뻐뛰며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계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빛은 나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갖게 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그분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성경의 처음 두 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생명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관념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높고 매우 큰 것입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이 일을 보지 못한다면 봉사만을 주의할 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목적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갖게 하고 또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를 받음. 사람이 피조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이때부터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과 사면을 도는 하나님의 성결을 상징하는 화염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검으로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룹과 불과 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과 영광에 부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우리는 사람이 조금도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성결에 부합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반포. 당신은 창세기 3장에서 읽어 내려가 출애굽기 20장에까지 읽을 때 율법의 반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피조된 때로부터 2500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성결과 공의로 둘러싸여져 계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사람은 밖에 있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패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반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은 결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손상될 것이고 아마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시내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당신 안에 넣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성질을 내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성질을 내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할 의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그분과 같게 하려는 것이며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형상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아래의 이야기는 창세기 2, 3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재현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의 나무요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의 나무를 먹고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의 주위에는 화염과 그룹과 검, 곧 하나님의 성결과 영광과 공의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안에서도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성결을 상징하는 화염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율법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의 나무가 있었지만 시내산에서는 율법의 선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할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일막은 에덴 동산의 그 일막을 재현한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요한복음의 계시, 생명.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시내산에서부터 1000년 후로 내려와서 신약에 이르러 사도 요한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요한이 이 말을 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창세기 2, 3장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로 대표된 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하려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 이어서 주님 자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상 말한 각 요점들은 다 성경에서 기본적인 것들이며 또한 엄중한 것들입니다. 각각의 요점들을 다 말하려면 7, 8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당이 다 사람을 권하여 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권하여 주님을 믿게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등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 자매들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 안에 있는 중대한 사실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만일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알 뿐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부활하여 이 밀알의 생명이 많은 밀알이 됩니다. 이 의미는 주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많은 밀알들, 곧 우리 믿는 이들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 가지를 지적하겠는데, 요한이 중요시하는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뜻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면서 중요시한 것은 속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문제를 말합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특별하게 주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옆구리에서 물을 흘리신 것은 바로 생명을 분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주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장에 와서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이미 많은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이미 많은 밀알이 되었고 한 사람의 아버지께서 이미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봉사의 길에 있어서 응당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가? 요한은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해방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봉과 체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적용할 때 다 잘못 적용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 곧 그들로 축복과 평안의 유익을 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열차역에 가는데 일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열차가 당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 그로 하여금 평안과 축복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 안에 평안과 축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에서는 축복과 평안을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축복과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하여 당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사람이 중시하는 것은 축복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얻은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당신이 레몬 액기스를 한 컵의 물 속에 넣고서 당신은 거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스푼을 사용하여 휘저어서 레몬 액기스가 물과 섞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한 컵의 물은 레몬 주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휘저어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휘저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서로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2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협력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밖에도 하나님의 안배가 있음을 말하는데 이 외적인 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협력하기를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당신이 그를 순복하고 그를 따를 때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난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상관치 않고 오직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만을 상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복하고 따른 결과는 바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져야 한다고 말한 영은 바로 이 영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을 따른다면 생명과 평안이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은 매우 풍성한 것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다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을 따를 것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종결됨,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흘러나옴. 계시록에 이르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부터 언급했던 사실, 곧 생명나무와 생명의 실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안에는 최종적인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 가까우며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흘러나와 그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거기에는 기질과 인내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면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성결과 성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표준을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지 않은 데서 겸손하게, 성결하지 않은 데서 성결하게, 성질을 내는 데서 성질을 내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의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 니토생 형제님, 성경 안에서 주의 지위는 매우 작으며 오직 작은 부분을 점할 뿐입니다. 성경 안에서 죄는 바로 우연히 나타난 것이며 의외로 발생한 일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의 큰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이미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를 말하자면 하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허한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물로 가득한 컵이 이 나무 탁자 위에 있다 합시다. 만일 당신이 물을 가득 채운 그 컵을 취한다면 당신은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라면 당신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일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생명의 공급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공허해집니다. 전체 성경에서 오직 두 권의 책만이 태초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로서 태초의 하나님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창세기에서 말한 것보다 더 이른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하나님이 중시하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중시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본 뜻은 죄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중심과 제목을 잘못 붙잡습니다. 심지어 주제에서 너무 빗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실과를 먹는 것은 사람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하나의 실과를 창조하셔서 직접적으로 아담 안에 넣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책임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지 않고 생명의 결핍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어려움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생명 위에 죄의 어려움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의 어려움은 죄의 문제만 기억하고 생명의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처럼 뒤바뀌어지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